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84면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솔로몬의 그 영화보다도 믿음의 축복을 원한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늘 체험하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의 주변은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은 이 우주에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름답게 또 사람이 살기에 좋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하늘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하나만 보아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을 바꾸어서 나가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참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생각만 바꾸어도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었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이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아마 그 즈음에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 그 본문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묵상했던 것을 잠깐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혼인 예식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를 그때에 종들도 어떻게 해 좋을지 당황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종들은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항아리 6개가 있는데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 굉장히 큰 겁니다. 그 돌 항아리 6개에다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랬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서 갖다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을 보았었습니다.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겠습니까? 물을 부었죠. 떠서 가지고 가는 중에 아마 변화가 되어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연회장은 포도주를 맛을 보았었죠. 이 종들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물을 부어라고 그랬습니다. 종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기를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부어라고 그러냐고 그리고 또 물을 떠서 갖다 주어라고 그러니까 아마 생각을 조금 잘못했더라면은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을 조금 바꾸니까 내가 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니까 물이 결국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이 종들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바꾸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에 체험을 하게 되었죠. 참여를 하게 되었죠. 사는 동안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죠. 관계에 관한, 또 재물에 관한, 건강에 관한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러한 어려움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주셨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살았더라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잠도 더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씻고 부랴부랴 달려오는 그 발걸음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있었더라면 그렇습니다. 먹어야 되는 거, 입어야 되는 거,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우리가 고생하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살고 있는 것, 주님께서는 보시면서 가슴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켜주셨죠. 눈이 먼 자는 볼 수 있도록 해주셨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는 다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셨고, 또 듣지 못하는 자는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해주셨고,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셨던 일들은요, 다 회복시키는 이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손을 잡고 거닐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걸어가던 바로 그 모습을 회복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모습이 바로 그 회복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백조이면서도 백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오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조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의 행위를 하고 살아가고 있죠. 백조이면서도 오리 사이에서 뒤뚱거리면서 살고 있는 백조에게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백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구나, 이것을 깨달아야만이 그는 오리 사이에서 빠져나와서 하늘 위를 날아가고 있는 저 백조 사이에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백조의 그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도 오리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날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뒤뚱뒤뚱 더 잘 걸어갈까, 어떻게 하면 저 오리 흉내를 더 잘 내면서 따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편하죠.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날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백조로 하여금 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백조로 하여금 너는 오리가 아니야, 백조야, 이것을 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오리들과 편안하게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면은 날아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이 오리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오리를 만약에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가서 밑으로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떨어뜨리면은 아마 어색하지만은 이 백조는 날개를 파닥거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제서야 내가 날릴 수 있는 존재였나 이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겠죠. 아, 내가 왜 저렇게 살았을까? 이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백조 뒤에다가요 개를 한 마리 갖다 두면은 개가 막 짖으면서 따라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이 백조가 죽기 살기로 뛰다가 옆에서 여유롭게 날아가고 있는 저 백조가 한마디 하면 되겠죠. 야, 너 왜 뛰고 있냐고. 나처럼 날아봐봐. 너는 백조야. 그 가르침을 받고 날개를 퍼덕이는 그 순간에 자신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낭떠러지 앞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또 개에게 먹히느냐 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서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져 본 사람은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압니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이죠. 아, 내가 백조구나. 생각이 바뀌면 그제서야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생각이 바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사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75명이 전체 합쳐서 75명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환경이 너무 좋죠.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서 나일강에서 물기를 이렇게 빼어가지고 물을 데어서 농사를 짓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온 땅에 물이 풍성해서 그곳에는 풀과 과일과 고기들이 늘 풍성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운 환경에서 무려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았다면요,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나 마찬가지고 고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눌려 앉아야 됩니다. 430년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여기서 살았고 할아버지도 여기서 살았고 증조할아버지도 고조할아버지 할머니도 여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땅이기 때문에 이곳은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될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여기가 내가 살다가 죽어야 될 땅인데 우리 선조도 여기서 살았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요 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그곳은 골짜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그곳은요 물을 강에서 길어가지고 이렇게 물길을 대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대에 있는 해발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물을 길어서 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논으로 비교하자면은 애굽은 물이 풍부해서 수로를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가나안은요 천수답입니다. 그럼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물이 내려와야 그래야 살 수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세상인데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환경이 좋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면서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데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강창술 집사님, 뭐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요, 가나안보다는 애굽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물을 댈 수 있는 곳이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농사 못 짓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 아니하시면 저 죽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430년간 애굽 땅에 정착을 끝낸 상태입니다. 편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는 못 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된 노동으로 그랬죠, 그죠? 너무 힘들어서 못 사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냈다면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달라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애굽 땅을 왜 떠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백조 같은 사람들은요, 우리와 더불어 있으면 거기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뭔가에 이끌려서 교회로 나오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방편들이 보면은 딱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은요, 나는 예수님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힘들어서, 뭔가가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받쳐주는 게 없어서, 그곳에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절부절 못하고 힘들고 환경이 어쩌면 이렇게 나를 다 공격해 오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닌가 벼, 그러면서 오는 것입니다. 결국 나와서 아, 내가 있을 곳은 여기였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생도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요, 언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냐면은 생각이 바뀌어지면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죽겠구나,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나겠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이렇게 소리도 없이 죽을 것 같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 행동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져야 반드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죽인 사건 아실 겁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자가 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자를 보면 얼른 단둘이에서 도망가야 됩니다. 저 사자는 내가 이길 수 없다고. 다윗도 나는 사자는 못 이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이 생각만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늘 하나님 찬송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양을 치다가 보니까 주께서 아주 조그만 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들었던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나는 저 사자도 상대를 해서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사자가 없을 때 물맷돌 연습 많이 했습니다. 저기 돌멩이 하나 올려놓고 던지는 연습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요, 조그마한 돌멩이를 올려놓고 물맷돌을 던졌는데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터득이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사자가 왔습니다. 그 사자가 찾아왔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나는 저 사자를 상대를 해볼 거라고, 그리고는 돌려서 던졌더니 정확하게 사자의 눈에 딱 맞았습니다. 사자가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때 다윗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사자조차도 나는 이길 수 있겠구나. 내가 원하는 곳에 돌을 던져서 맞힐 수가 있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만 계신다면 사자나 곰이나 양새끼를 잡아먹으러 오면 내가 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골리앗, 3m 정도 되는 골리앗을요 다윗이 딱 보는 순간에 그는 사자와 곰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사자와 곰을 이겼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이미 생각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병사들은요 생각이 우리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못 이겨 숨어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정확하게 그가 원하는 부위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맞고는 쓰러져서 죽었죠. 생각이 바뀌면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생각을 바꾼 사람들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기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찾아왔었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였는데요 이 사람은 불행하게도 재물이 너무 많았습니다. 고민하면서 그는 돌아갔습니다. 또 누가 기회를 놓쳤습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자라났던 고향은요 나사렛이죠. 근데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제 요셉 아들이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 아들이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고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기회를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반면에 생각을 바꾸었던 사람들은요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어느 날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했죠.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바디메오가요 조용히 하라는 소리 들으면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통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제지하면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제지당합니다. 근데 바디메오는요 제지를 안 당했습니다. 제지를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는 많이 열려져 있거든요. 근데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다윗의 자손이야. 아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인지도 몰라. 왜냐하면은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막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콧방귀를 끼었겠지만은 무슨 그런 일이 그랬는데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두 번 세 번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야 그러면은 나도 예수님 만나면은 눈 뜰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른 점은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바디메오는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여인이 있죠. 원래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좀 만져보고 싶어 합니다. 연예인들 지나가면은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막 그러죠. 막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장 전 세계적으로 지구적으로 뜨고 있는 슈퍼스타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누구요? 싸이요? 제가 싸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싸이 이야기 말춤을 이제 하고 나더니 이제는요 그 내용과 제가 그 내용들 다 이렇게 다 살펴보았는데요. 그거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그 욕입니다. 그거요. 그 따라서 하지 마세요. 지금 요즘 최고 슈퍼스타가요. 제가 보기로는 교황입니다. 교황요. 얼마 전에 교황은 이슬람교, 또 유대교, 그리스 정교회, 힌두교, 불교, 기독교 대표들을요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 담소 나누면서 했던 그 대화를 나누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은 종교의 연합 그리고 세계 교회의 일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내가 확고하게 진행을 해 나가겠다고, 여러분들은 우리와 다 같이 손을 잡고 화평하게 지내자고 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적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 세계 종교인들, 비종교인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연합,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가자라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수많은 목사님 대표들이요 그 교황의 손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손을 딱 잡고 고개 숙여서 기도받고 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보았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이요 서로 연합하는 그 종교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주변에 한 번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람들로 늘 애워싸여져 있었습니다. 네, 12년간 하혈을 하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이렇게 갑자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선생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면서 예수님의 옷을 잡고 있는데 만지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한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여인의 손을 댄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병이 나았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서 병이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요 믿음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눈에 손을 대시면서 때로는 축사하시면서 때로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병을 치료해 주셨죠. 근데 이 여인은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생략을 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여인 자신의 믿음만으로 병을 고쳤습니다. 이런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해도 병이 낫는구나. 사람들 속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요 그렇게도 병이 낫는 이런 케이스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하겠죠. 하겠다라는 반응을 보이신 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나도, 그리고는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소문만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진 것이죠. 그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가서 손을 예수님이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요, 병이 나았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일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순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드림께 모든 성도님들이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셔야 되냐면은,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병든 내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솔직하게 주님께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듣고 받고 그리고 치료함을 받고 회복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누가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이런 능력을 체험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능력은 순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어진 사람,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있으면 다 병을 고치는가?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늘 움직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이 도피성 믿음도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왜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오냐 하면은,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은 낫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야 되냐 하면은, 내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병이 치료가 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이렇게 혹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은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바뀌나,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자를 이길 수 있는가? 그 사람은요, 늘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병이 나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 속에서 살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은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 떠온 하인과 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사자를 만나면 두려워 떠는 연약한 목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우리들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생각을 바꾸었을 때에 참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한 장을 읽으시거나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질병이 떠나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암덩어리도 떨어져 나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주님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사모하며 주님 바라보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